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하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주의 은혜가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오니 주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원함이 되게 하시고 그 견고한 말씀으로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살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3장에서 히브리서 3장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힘든 노예 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세대를 이어가면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가 누구신가 하고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애굽이란 나라를 이기시고 또 애굽의 신들을 이기시고 그 신들은 실제로는 힘이 없는 우상들인데 그들을 다 이기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제 애굽에는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은 그 재앙으로부터 지키셨습니다. 나중에 초태생을 다 죽이시는 심판을 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은 문설주에, 그러니까 문이 들어가는 문이 있으면 그 문틀이죠. 문 기둥과 그 문틀에 위틀 아래 이 옆에 기둥에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홍해 앞에 있을 때 이제 바로가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건너게 하시고 이제 바로의 군사들은 그 홍해에서 몰살시키셨습니다. 그 자기들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정말 드라마틱한 그 구원을 정말 그 몸으로 정말 그들이 그걸 맛본 것이죠. 그래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찬송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은 정말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정말 포도송이를 어떻게 얼마나 큰지 두 장정이 큰 그 막대기로 이렇게 두 사람이 그것을 메어야만 멜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포도송이가 컸다.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던 그들은 홍해를 가르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온몸으로 정말 감각하고 느꼈던, 확인했던, 목격했던 그들은 가나안을 보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거기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에 가보니까 엄청 큰 사람들이 있더라. 거인이더라, 거인.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더라. 가나안에 가보니까 성들이, 성벽들이 보통이 아니더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정복하냐.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못한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크신 능력이 있어도 이건 안 되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모세는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나?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풍요로운 땅을 주시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불순종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노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보여준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너희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한 이 광야 세대,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이 불순종한 광야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리하여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다 쓰러질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주시려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믿지 못해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그들은 가나안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는 과거에서 사장에 들어가면서 현재로 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일들을 내가 보여주지 않았냐? 이제 보라, 현재 어떤가? 현재 지금 우리에게도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안식에 대한 약속이라 하지 않고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쓰러져간 이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하여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믿고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은 두려워라, 두려워하라고 두려워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어떤 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왜 갑자기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지혜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두려움에 대하여서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높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네, 내가 최고야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품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최고야.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잘할 수 있어. 이런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왜 몸을 쳐서 복종하는 줄 아느냐? 내가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나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이 말씀이 있는 고린도전서 이 9장은 사도가 복음 전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다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맥락 속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가진 수고를 다 했다. 내가 가진 희생을 다 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런데 왜 이렇게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내 몸을 괴롭히면서 이렇게 복음 전파를 하느냐. 이것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이것은 사도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구원이 너무나 좋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내 몸을 괴롭히면서까지 내가 복음 전파를 해도 난 정말 그렇게 할 정도로 이 복음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는 모든 희생을 치러서라도 잡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9장 이 같은 맥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어떻게든 더 복음에 참여하고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더 참여하겠다. 구원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복음에 더 참여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음 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어떤 서신입니까? 차가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같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확신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내가 확신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과 떨림과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구원을 확신을 가지면 안 되냐?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어떤 두려움도 사라질 것이고 그는 타락할 것이고 방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그냥 방종하면서 생활하는데 구원의 확신까지 가지면 얼마나 더 방종하면서 생활하겠는가?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논리만 보기 때문입니다. 아, 구원의 확신이 있어? 아, 그러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겠구나.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되지라는 단순히 논리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논리 이전에 생명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죽음과 생명의 문제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심장이 뛰고 피가 흐르고 모든 감각이 작동합니다. 그는 듣고 보고 예측하고 움직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는 이제 전혀 다르게 세상을 바라봅니다. 영적 생명이 그 안에 흐릅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봅니다. 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구나. 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구나. 구원받은 자는 전혀 다르게 자신을 바라봅니다. 아, 나는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그냥 먼지처럼 왔다가 먼지처럼 사라지는 흩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구나. 나는 큰 사랑을 받은 존재요. 나는 정말 의미 있는 존재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신자가 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 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아무렇게나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살까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벌 받을까 봐 무서워하는 종의 무서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의 자세입니다. 사랑받는 자녀가 아, 나는 뭐 아무렇게나 살아야지 그러지 않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의 방종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들어선 자가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이제 탈선해도 괜찮을 거야.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나는 선택받은 자녀니까 한 1년간은 교회 쉬고 학원에 다녀도 괜찮을 거야. 이러지 않죠. 이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 생명이 있는 자는 그러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4장 1절과 같은 이런 우리가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자 이런 권면을 히브리서는 종종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권면합니다. 흘러 떠내려갈 것처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함이 마땅하다. 3장 12절 말씀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는 더 강력하게 우리가 두려워하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를 의심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확신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무책임과 잘못된 방관을 경계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더 굳게 잡게 하도록 하기 위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3장 14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더 굳게 잡자고 합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는 이 말씀도 우리를 믿음에서 또 확신에서 물러서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3절을 보셔요. 3절 앞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네.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우리가 두려워한다 라고 하면서도 3절에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는 이 문제에 관하여서 이제 2절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안식에 들어가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약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지만 근데 구약에서는 혹시 행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구약과 우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했던 이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쓰러져야 했던 이들. 그들과 우리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함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들도 복음 전함받은 자이고 우리도 복음 전함받은 자이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한 것은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옛 번역에 의하면 믿음으로 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구약에서도 안식에 들어가는 복음이 있었으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요. 지금 우리 믿는 우리는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복음이 전해졌고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면에서 똑같은데, 저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맹세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 계속해서 시편 95편 말씀이죠. 이것을 3장 히브리 3장 11절 18절 말씀에서 반복했던 이 말씀인데, 이제 다시 반복하면서 4장 3절에서 다시 반복하면서 우리와 비교하는 것이죠.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면서 저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저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의 불신앙의 세대와 현재 우리 믿음의 세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저 불신앙의 세대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으나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히브리서 말씀의 목적이 우리를 불신앙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넣으려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믿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고 있다는 권면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기를 더 힘쓰자라고 우리의 믿음을 격려합니다.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때의 일을 말합니다. 3장 하반절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3절은 조금 어렵게 여러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에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믿지 않는 저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세상을 창조할 때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을 창조할 때 이루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3절에서는 지금 세 가지의 안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시제로 말하면 현재부터 과거로 계속하고 있는 거죠. 제일 그러니까 3절에서 첫 번째 언급되는 안식은 우리의 안식입니다. 믿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라는 우리의 안식. 그리고 두 번째 언급되는 안식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그 광야에서 저들이 못 들어갔던 그 안식이죠. 그 세 번째 안식은 무엇이죠? 창조하시던 날, 안식에 대한 말씀 받았지만 창조할 때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것은 이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는 것이죠. 3절에서 그래서 믿는 우리가 들어가는 안식, 불순종하여 과거에 그들이 못 들어가던 그 안식, 그리고 창조 때 모든 일을 이루신 후에 있었던 그 안식,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시 역순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게 4절부터 9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어렵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는 우리 안식 말했잖아요. 그렇죠? 불순종하여 못 들어가던 그 과거의 그 안식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다 일이 이루었다. 그 다음에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안식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4절부터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쉬었던 그 안식, 그리고 구약시대에서 말해진 그 안식, 그리고 이제 우리의 안식, 이렇게 4절부터 다시 역순으로 그걸 풀어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4장은 이제 안식이라는 주제로 넘어온 것이죠. 4절부터 이제 창조 때부터 다시 시대 순으로 안식을 언급합니다. 이건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9절에 가서 이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하여서 우리가 들어갈 그 안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이렇게 창조 때 하시는 그 안식 또 과거의 그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지금 안식을 말하고 있는 이 편지를 쓰시는 분 사도 바울일지 누굴지 가려져 있지만 학자들이 토론하고 있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걸 쓰시고 계신 이 지금 믿음을 권면하시는 이 목사님께서 또는 사도께서 이제 4절부터 이렇게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니까 사장에 들어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자꾸 안식에 대해서 말을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하신 다음에 이미 안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일곱째 날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안식으로? 그럼 이제 안식은 다 끝난 것 아닌가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 우리에게 그걸 기념하여서 안식일을 주셨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왜 자꾸 우리에게 또 들어갈 안식이 있다고 왜 말씀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그 답이 이제 4절에 있는 것이죠.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다시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2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식하셨다고 하였지만은 그런데 훗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들어갈 안식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복음이 전해졌지만 저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못했는데 그 안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그 안식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불신앙으로 못 들어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또 안식이 있다라는 것이 창조의 일을 마치신 후에 하신 그 안식 말고 또 다른 안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시려던 그 안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창조할 때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하신 그 안식 말고 또 다른 안식이 주시려던 그 안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또 광야 세대가 불신앙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불신앙의 세대는 광야에서 다 쓰러져 갔지만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결국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미 그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갔고 안식을 주었는데 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그들이 안식에 들어간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답이 7절과 8절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가 광야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었던 안식이라면 그 안식을 준 것이라면 그랬다면 왜 다윗이 시편 95편에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겠는가라는 겁니다. 만일 여호수아와 함께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간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주시려던 최종적인 안식이라면 왜 후에 또 다윗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겠느냐? 완고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 무슨 말입니까? 불순종하지 말고 안식에 들어가라 하는 것이죠. 왜 그 말씀을 훗날 또 해야 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들어갈 안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최종적인 안식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었겠죠. 창조하신 일을 다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단순히 이 땅에서 인간들의 삶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7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주신 것, 7일을 일하면 얼마나 힘든가, 하루쯤은 우리가 쉬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 정말 이 정말 하나님의 이 율법이 지금 보편 인류에게 거의 대부분 이제 퍼져서 과한 노동으로부터 인류를 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려는 참 안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참 안식은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힘써서 들어가야 하는 그 저 안식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안식입니다. 거룩하게 하신 이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취하여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주시려는 참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던 안식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땅 가나안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호수아서 22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3절, 4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우리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의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음이니라. 4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차지하여 거기에 이스라엘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것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던 그 안식은 가나안 땅 그 자체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참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3장, 4장에서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이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만일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그 안식이 그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주시려던 그 궁극적인 안식이었다면 왜 시편에서 95편에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왜 말씀하셨겠는가? 특정한 날을 정하여서 오늘이라고 하셨는데 그 오늘은 어느 때인가? 여러분 그 오늘은 어느 때인 겁니까? 히브리서는 그 오늘을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7절에서 오늘로 오늘이라는 그러니까 95편을 인용하는데 3장 7절부터 오늘이라는 말을 인용하는데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오늘과 그 과거의 말씀 안에 있는 오늘을 묶으면서 오늘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7절에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과거의 오늘이 아니라 현재의 오늘입니다. 그래서 다시 3장 13절 말씀에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어느 날을 정하여서 오늘이라고 한 것인가? 오늘이라는 이 날에 우리가 피차 권면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피차 권면하는 날이 어느 날입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이 오늘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오늘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려던 그 말씀이 무엇인가?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에 참으로 아들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너에게 평화를 준다. 너에게 나음을 준다. 너에게 참 안식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오늘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거든 이 말씀을 믿고 안식에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있는 대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습니다. 안식과 안식할 때를 구분하고 있죠. 안식할 때라는 것은 안식일의 안식을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안식의 누림입니다. 그래서 안식과 안식할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안식의 안식할 때라는 것은 지금 안식을 누리는 그때입니다. 안식의 누림입니다. 히브리서는 오늘 신자들이 들어갈 곳을 안식이라고 이 4장에서 말하는데 똑같은 곳을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성이라 말합니다. 본향이라 말합니다. 11장 10절 말씀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는 더 나은 본향이라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장에 있는 대로 믿음의 선조들이 사모한 것은 지상의 본향이 아닙니다. 이 땅의 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이요 더 나은 본향입니다. 이제 4장에서 믿는 우리가 들어갈 곳을 안식이라 하는데 이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활동의 장소가 아니라 안식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뭐요? 안식을 누림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안식을 누리는 자들에 관하여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들도 이 안식에 들어가서 그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안식은 이 수고를 다한 다음에 오는 그 안식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예수님을 믿는 이 히브리인들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동족들에게, 자기 민족들에게 여러 조롱을 받습니다. 여러 박해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견디면서 그들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주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다 마치시니 안식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제 그 견디는 일로부터 쉰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애쓰고 수고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견뎌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사방이 다 다른 가치관을 가진 이들이 둘러싸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식도 없고 답도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유일한 답인 것처럼 말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놀라는 것은 이 나라의 정책과 교육 정책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종교가 없음이 중립이고 객관이고 그 다음에 종교를 갖는 것은 거기서 그 종교가 없는 것이 제로이고 이제 종교를 갖는 것이 그 다음 선택하는 문제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몇년 전에 한 정부 부처에서 기독교 대학들의 요구하기를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외에 다른 직원들과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기독교 꼭 기독교에 제한하지 말고 상관없이 뽑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신학이란 과목은 그래 기독교인들이 가르쳐야 되겠지 하지만은 다른 과목들은 꼭 기독교인이어야 되나 다른 직원들은 꼭 기독교인이어야 되나 그러면서 기독교 대학에 종교를 차별하지 말고 뽑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와중에 나온 권면인데 기독교 대학들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점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 그저 전인적이고 그러니까 특정 과목만이 아니라 인간이 다루는 모든 일들이 다 결국은 가르치는 자의 그 가치관에 의해 결정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사실을 그들이 모르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저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종교가 없는 것이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이제 특정 종교를 갖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객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종교도 없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다. 가장 우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를 갖게 되면 휩쓸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객관도 아니고 중립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신론이라는 또 다른 자신의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별히 이제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임의 주일날 오게 되죠. 여기서 큰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주일을 살고 나가면 이제 사회적인 압력을 견디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가 가진 가치관의 압력이 거셀 것이고 다양한 압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벌써 예수님을 믿어? 그럼 벌써 중립적이지가 않네. 객관적이지가 않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니요. 무신론이라는 그 믿음도 객관적이지도 않고 중립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이 세대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또 몇십 년이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참 안식을 주지도 못하고 참 안식을 찾지 못한 자들의 방황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의 방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힘써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견뎌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에서 쉬게 하시고 안식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힘쓰고 견딜 일을 우리가 마땅히 감수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안식할 때가 우리에게 남아있다. 우리는 불신앙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던 자들도 아니고 불순종의 본에 빠질 자들도 아닙니다.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주님의 날, 이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에 세상 일로부터 쉬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마련하신 참 안식을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7일 중 하루를 주셔서 우리의 안식할 때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참 안식을 지금 우리가 이 안식일에 조금 누립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참 안식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오늘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그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믿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영광된 그 큰 성에 들어가게 하시오니 저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오니 감사드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시대에나 주를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견디면서 그 안식에 들어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 자기가 처한 곳에서 견뎌야 할 것이 있고 힘써야 할 일들이 있는데 주여,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압력들을 마땅히 견디게 하시옵고 우리가 힘써야 할 일들 마땅히 힘써서 주께서 주시는 이 복된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주신 이 우리의 안식일이 오니 이날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서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